세상을 위한 복음의 전도 CGN TV.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먼저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 사이에 얼마나 큰 간격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제가 몽골에서 사역하면 할수록 참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구나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저는 몽골에 처음 갔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제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뭐 나도 필요로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막상 이제 몽골에서 한 5년째 사역을 하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요, 야, 하나님이 나를 써주신 게 참 감사하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생각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고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도움될 만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해 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요구하실 게 많은가 보다. 내가 그래도 사용 가치가 높은가 보다. 다 쓰임 받기는 좀 아깝고, 어떻게 좀 부분적으로 좀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할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오해예요. 제가 하나님하고 생각이 얼마나 다른가, 몇 가지 최근에 있었던 일들만 좀 나눠보면요. 작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받은 것이 있는데, 안식년에 대한 것이었어요. 제가 보통 이렇게 예언하시는 분들 자주 만나지도 못하는데, 지난해 후반부에만 5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5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야기하시는 게 안식년이었어요. 근데 저는요, 안식년? 너무 일러?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안식년? 내가 지금 가면 학교가 좀 힘들 텐데? 지금 내가 가겠다고 그러면 교수분들이 굉장히 나에 대해서 좀 실망하고 서운해할 것 같은데? 그러고 저는 안식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생각을 좀 늦추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마음에 부담을 주셨어요. 심지어는 저한테 뭐라고까지 부담을 주셨냐면, 네가 떠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떼어내겠다. 앞으로 몽골 사용 못하게 되는 건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안식년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여러 가지 옵션을 놓고, 하나님, 이 중에 제가 안식년 때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거 1순위가 있었는데, 좀 아무래도 학교 사역을 해야 되면 논문을 쓸 필요가 있어서 좀 논문을 쓰기 위해서 어디 포스트닥터 과정으로 갈까요? 두 번째, 아내가 박사 논문을 써야 될 것 같은데 박사 논문을 쓰도록 이렇게 한번 알아볼까요? 세 번째, 좀 신학 공부도 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신학교에 어디 교환 교수로 가면 어떨까요? 한 네 번, 이렇게 네 가지 뭐 이렇게 해서 이 중에 뭐가 좋을까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저는 안식년을 갖고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네가 더 논문 쓰는 걸 원하지 않는다. 책 쓰는 걸 원하지도 않는다. 뭐 제가 다큐멘터리 작업하고 싶은 것도 있었거든요. 몽골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그것도 아니다. 아내에게는 박사 논문을 포기하라 그러셨어요.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시작하라고 해서 시작한 공부였는데 중간에 포기하라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공부를 중간에 포기하라고 그러시지? 이 하나님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으실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 공부를 좀 더 해볼까? 신학교 가서 이렇게 자유롭게 청강해도 된다니까?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뭔가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나를 만나라. 근데요, 그 말씀이 너무 좀 이렇게 그 뭐랄까 그 좀 밋밋하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아, 할 것도 많은데 제가 하나님만 만나요? 저 평소에 잘 만나고 있잖아요. 몽골에서 만나면 안 되나요? 그런데 가만히 그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아차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대통령이 만약에 저보고 뭐 몽골 대통령이든 뭐 한국 대통령이든 미국 대통령이든 그럴 리는 없지만 아 내가 당신이랑 있고 싶으니까 좀 나 사는 데 와서 1년 동안 좀 같이 지낼 수 없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제가 얼싸 좋다 하고 짐 싸가지고 따라갔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자 하는 말씀이 맹숭하게 들리는 것 자체가 제가 아 이게 아니구나 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안식년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식년에 대한 계획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게 알려주셨어요. 왜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결단하고 나니까 보여요. 순종하고 아무것도 안 하기로 결정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제게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올 초에 그와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안식년을 마치고 이제 뭐 집에 돌아갔을 때였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정황이 기억은 안 나는데 아내가 저한테 심각한 얼굴로 여보 할 얘기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할 얘기? 제가 긴장했습니다. 아내가 할 얘기 있다 그러면 좀 저는 무서워요. 왜? 워낙 이제 집을 많이 비웠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내가 또 뭐 때문에 힘들었나. 그런데 아내가 저한테 여보 나 애기 생겼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요 약간 이렇게 뒤통수를 약간 딱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정말 피카부 하나님이시네요. 피카부가 혹시 뭔지 아세요? 예, 피카부가 이렇게 영어로요 까꿍 이거거든요. 까꿍 하나님. 이렇게 제가 그 애기 생겼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뭔가 뒤통수를 딱 맞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예, 놀랬지. 실은요 2년 반 전쯤부터 아내가 기도하는데 그 남아공의 유명한 그 예언사학자 중에 한 분이 오셔서 예언을 해주시게 됐는데 아내를 향해서 아내가 별로 달가워하지 않을 내용을 가지고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는 남편은 하나님의 앰버서더입니다. 앞으로 많은 곳을 다니게 될 겁니다. 아내가 되게 불편해하는 말이었어요. 또 하나는 당신 가정에 또 한 명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요 그때 놀래가지고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 우리 아이 여기 하나 있고요 지금 또 하나 지금 밖에서 놀고 있거든요. 저 이미 둘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런데 또 한 명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저 이미 충분히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느끼는 것 같으니까 영적인 아이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족이 또 있다는 거예요. 아내가 그 말을 듣고 나서요, 이제 제가 왔을 때 막 이렇게 짜증을 내면서 그 예언하시는 분 돌팔이 아니야? 그러면서 불편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위로하는 마음으로 여보 예언이라고 다 맞는 게 아니니까 좀 더 두고 봅시다 그랬는데 아내가 그 다음에 혼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얘야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에게 아이를 줄 거야. 아내가 불편해가지고요 여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보 우린 선교사잖아 영적인 아이를 많이 가져야지 영적인 아이일지 몰라요 항상 하나님은 비유로도 말씀하시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아기가 딱 생긴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 재밌으세요? 근데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머릿속으로 스치는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네. 자, 그러고 있었는데 아내한테요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예, 너 내가 준 선물이 기쁘니? 그랬더니 아내가요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이게 뭐 선물이에요? 이게 왜 선물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줘야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예,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나만이 줄 수 있는 선물인데 그것이 바로 생명이란다. 그 말씀 가운데요 아내가 마음이 녹았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내게 주신 거구나. 그런데 내가 그것을 기뻐하지 못했구나. 아내가요 아이가 생기고 나서 왜 하나님께서 안식년 기간에 박사 논문을 쓰지 못하게 하셨는지를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순종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내를 향한 안식년의 또 다른 계획과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었어요. 먼저 순종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의 그 다음 계획이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항상 하나님하고 생각이 달라요. 초점을 못 맞춰요. 그런데도 굳이 하나님께서 저를 달래가면서 이해시켜가면서 사역의 현장에서 이렇게 이끌어가시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요즘은요 소원이 있는데요. 그저 하나님의 방해꾼이 되지 않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계획에 방해만 되지 않게 해주세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이 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날 쓰겠다고 할까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하나님이 여러분 쓰시는 일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서도 일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자, 여러분과 하나님이 일하겠다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어른이 어린아이하고 발목을 묶고 2인 삼각 경기를 해보세요. 아이가 어른 보폭에 맞춰야 돼요? 어른이 아이 보폭에 맞춰야 돼요? 네? 그렇죠? 그거 아시죠? 지금 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같이 일하자고 하는 일 자체가 하나님으로 보면 너무 불편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혼자서 일을 잘하실 수 있는지 아세요? 제가 역사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중국이 45년에 이제 공산화가 되죠? 중국이 공산화가 됐을 때 모택동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선교사들, 외국인 선교사들을 다 추방을 했습니다. 그때 선교사들이 통곡을 했어요. 이제 내가 가면 내가 일궈놓은 우리 교회 어떻게 되지? 교회 망하는 거 아니야? 이제 중국 선교는 끝났구나. 이 선교사들이 나갈 당시에 중국의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숫자가 한 50만 명 정도였다고 추산이 돼요. 그런데 이 선교사들이 다 추방되고 나서 선교사들은 이제 우리 교회 망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수십 년이 지나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금 현재 중국의 기독교 인구를 가장 적게 잡아서 2,500만, 많게 잡으면 1억 명을 잡습니다. 자, 보수적인 통계가 한 2,500만 정도 돼요. 몇 배죠? 50만에서 몇 배 성장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선교사의 도움 없이 이뤄낸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제 도움 없이도 일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야, 불편하지만 내가 너랑 같이 일하고 싶다. 그 이유가 뭔 것 같아요? 너한테 나의 놀라움을 보여주고 싶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싶어. 초청하시는 거예요. 자, 저라는 사람은요, 몽골에 처음 갈 때 정말 준비가 안 된 선교사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요, 여기 있는 그 어떤 분들보다도 준비가 덜 돼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선교사로 나가게 됐어요. 좀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몽골에 처음 갈 때요, 선교 훈련이란 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선교 훈련이 뭐가 있는지도 몰랐고요. 선교단체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잘 몰랐어요. 신학교 문턱만 가봤어요. 예, 저는 안수를 받지 않은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거기다가요, 몽골에 처음 들어갈 때요, 재정적으로도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저를 파송해준 교회가 재정적으로 이렇게 여유있질 못했기 때문에 저를 그 서포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후원을 모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고 몽골 땅을 갔고요. 저는 몽골어도 배우질 못했어요. 이런 사람이 가자마자 교회를 맡아야 됐어요. 저 아니면 맡을 사람이 없는 교회였어요. 뭐 선교 적응 시간을 가질 시간도 없이 가자마자 그주 주일부터 설교를 해야 됐어요. 설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리고 목회만 해도 정신이 없을 텐데 교회 사역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됐어요. 제가 박사학위를 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었어요. 미국에서 그래도 파트타임 피칭을 해보긴 했었지만 그거 가지고는요, 대학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운영되는지도 제대로 경험할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선교지로 보내졌어요. 여러분, 준비 없이 가는 게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준비하시는 거 좋은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하나님은요 준비 안 된 사람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를 가르쳐 주실 수 있었어요. 제가 나중에 제가 한 설교를 그 목회 신학이나 이런 데서 뭐 설교학 강의 뭐 이런 거 있으면 이렇게 보니까 제가 하는 설교는 그 설교학 강의, 설교학의 원리하고 굉장히 잘못되게 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설교를 통해서 일해주시는 걸 느꼈어요. 자, 저는요,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는 학교에 있다가 저녁 시간에 이제 말씀 전하러 가려면 주로 어떤 날은요, 그날 큐티한 내용 갖고 말씀을 나누거나 아니면 차 타고 가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죠?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면서 갔어요. 그러면 보통 한 구절이 이렇게 딱 떠올라요. 제가 한 번은요, 이렇게 준비 없이 설교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그런 고민을 갖고 있으면서 사도행전을 보는데 거기 마침 설교가 많이 나오는데 그 설교 중에 준비된 설교 중에 파워풀한 설교가 없더라고요. 준비 안 하는 게 좋다는 게 아니라 때로는 준비 안 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에게 한 번은 이런 도전이 있었어요. 말씀을 전하러 가고 있는데 수요 예배를 설교하러 가고 있는데 하나님 무슨 말씀을 갖고 전할까요? 그랬는데 어떤 한 성경의 스토리가 떠올랐어요. 그런데 그 스토리는 제가 도대체 평소에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내용이었어요. 뭐였냐면 열왕기상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에게 너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서 선포해라.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징계하신다는 내용에 대해서 선포해라라고 하셨는데 너 왔다 가는 동안에 그 땅에서 아무것도 대접받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가 말씀 사역은 잘하고 돌아오는 길에 어느 늙은 선지자가 당신한테 하나님이 식사를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하고 데리고 가서 식사 대접했어요. 속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늙은 선지자가 길 나오다가 사자한테 물어 뜯겨요. 제가 이 구절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나 이거 이해 안 되는데요. 아니,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속은 건데요. 속인 사람이 잘못이지 왜 속은 사람이 잘못입니까? 요즘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겠는데요?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구절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갖고 설교하라고요? 내가 스스로가 이해가 안 됐는데? 그런데 갈 때까지 계속 그 말씀 외에는 머릿속에 다른 말씀이 없어요. 그 말씀만 계속 맴돌아요. 할 수 없구나. 제가 수요일 날 말씀 전할 앞에 이제 섰습니다. 서서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말씀 전하라고 주시는 것 같은 한 내용이 있는데요. 실은 제가 그 말씀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거든요. 하지만 순종해서 설교하겠습니다. 말씀 전하는 도중에 갑자기요, 다음 할 말, 다음 할 말이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가서 결론 지을 부분에 가서 하나님께서 제 머릿속에 그 비유의, 그 실제 이야기의 내용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깨달았어요. 아하,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이런 순종이구나. 그런데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전하라는 그 부담에 순종해서 말씀을 전한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그 설교를 위한 예화로 사용하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표로. 그리고 나서는요, 제가 말씀을요, 준비를 안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요, 성경 구절 하나만 딱 오지? 결론을 어떻게 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단위에 서면 말씀 도중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가장 좋은 주석은 성령님이구나. 그러다 보니까요, 저희 예배 시간은요, 시작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끝나는 시간은 정해져 있질 않습니다. 여러분은 시작 끝 다 정해야 속이 풀리죠? 그리고 예배 후에 항상 약속이 잡혀 있죠? 예. 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후 약속이란 거를 두지 않습니다.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짧게 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길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 좀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저는요, 목회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이 그냥 목회를 해야 됐어요.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었어요. 한국의 전통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 사람들의 필요에 맞는 예배를 그리고 목회를 조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을 그 사람들한테 고집하지 않을 수 있게 됐어요. 자, 한 번은요, 제가 금요일 늦은 기도 시간이었는데 막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에 좀 안타까움이 왔어요. 아, 하나님, 저는 목회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저의 돌봄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요. 하나님, 제가 좀 잘해보려고 해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저는요, 그때 뭐 알파코스를 해볼까? 뭐 목적이 이끄는 40일? 뭐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뭘 도입하면 좀 편하게 먹게 할까? 그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제게 너 이거 해라 라고 말씀하시질 않았어요. 그날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동물 어미 울음소리를 들려주셨어요. 너무 처절한 울음이었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소리죠? 하나님, 이게 무슨 소리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이 백성을 향한 나의 울음이다. 제가요, 몸둘 바를 몰랐어요. 어떻게 하나님같이 거룩하신 분이 이 하찮은 인생들을 향해서 이런 울음을 울으실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막 제 안에 눈물이 나고 울기 시작했어요. 주저앉아서 막 땅을 치고,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예, 너 나와 함께 울어줄 수 있겠니? 그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원하는 목회란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선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같은 마음으로 울어주지 않겠니? 제가요, 우는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나님, 같이 울게요 하고 그 자리에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러고 났는데요.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자,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면요.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요. 우리 청년들이요. 저를 찾아왔어요. 선생님, 한국에서 교회는요. 밤새도록 기도한다면서요. 새벽까지요. 야, 그건 옛날 얘기야. 그러고 싶은데. 차마 그 얘기는 못하고 이 어디서 이런 잘못된 정보를 들어가지고 그런데 그랬더니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올 것이 왔구나 싶었어요. 밤새 기도해야 된다는 거. 얘들 기도하면 저도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 학교 사역하고 새벽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버거울 때였어요. 아, 내가 체력 소모가 너무 많으면 안 되는데 속으로 이렇게 좀 불안함이 있었어요. 제가 잠이 많아요. 그래서 잠을 꼭꼭 챙겨 자야 다음날 컨디션 유지가 되는 사람인데 잠을 못 자고서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 너희들 밤새 교회에서 기도해도 되는데 나랑 같이 하자고만 하지 마라. 네, 선교사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러면 좀 굉장히 그 실망하시죠? 목사님이 그러시면. 네. 근데 제가 좀 형편이 안 될 것 같아서 니들끼리 기도해라 그랬는데 애들이 너무 고마워하면서 선생님 고마워요. 저희한테 열쇠를 맡겨주셔서 그러고 이제 금요일이 됐습니다.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갔는데 그날따라 막 어두컴컴하고 밖에 비 오고 번개치고 하니까 아이들이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검은 그림자 같은 걸 막 봤다 그러면서 소스라치게 놀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안 되겠다. 우리 모여서 동그랗게 원 그리고 그리고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기도하는 중에 우리 회장 아이한테 그 여호수아서 말씀이 임했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희와 함께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그 말씀이 착 임한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 우리 같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자.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눈이 부시는 일이 생겼어요. 가운데 어떤 빛 같은 것이 임했는지 눈이 부시더래요. 그래서 눈을 떴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없으니까 이상하다. 뭐가 잘못됐지? 혹시 누가 밖에서 헤드라이트 갖고 장난하나? 혹시 번개가 치나? 아무 일 없네. 그지? 아무 일 없지? 그리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데 또 거기에 또 빛 같은 것이 또 쫙 임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놀라가지고 눈을 퍽 떴어요. 그리고 두리번두리번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요. 그때 저희 그 예배 처소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형광등이요. 이 한쪽으로 한 줄 쪼르륵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한 줄 또 쪼르륵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형광등 스위치를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스위치가 두 개 있어서 왼쪽 거 누르면 왼쪽이 불 들어오고 오른쪽 거 누르면 오른쪽이 불 들어와야 되는데 아무도 형광등 스위치를 건드린 것 같지 않은데 불이 들어온 거예요. 오 이상하다? 불이 들어왔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건 불이 동시에 탁 꺼졌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씩 불이 들어왔어요. 제가 본 얘기가 아니라 들은 얘기예요. 예. 저는 그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예. 불이 들어오는데 하나씩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목사님한테 내가 번번이 물어봤어요. 이런 게 전기현상으로 가능한가요? 아무도 여태까지 답을 주신 분이 없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다 꺼져버렸어요. 아이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요. 그날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 아이들 얼굴을 봤는데요. 아이들 얼굴이요. 그 까맣게 그슬린 얼굴이 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해 보이더라고요. 뭔가 좀 있었나 보다. 얘기 좀 해봐. 그럼 얘기를 하는데요. 막 그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굉장한데? 한번 가보자. 제가 이제 교회 가서요. 의심 많은 선교사는 제일 먼저 이제 스위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껐다 켰다 껐다 켰다 제대로 불이 다 들어오는데요. 야 멀쩡한데? 아 그러고 보니까 이쪽에 전구 세 개가 나갔어요.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거 너희 기도하기 전부터 나갔던 거냐 아니면 기도하고 나서 나간 거냐?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야 똑바로 대답해. 이거 너희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간 거면 이거 니들이 물어내야 돼. 제가 그때 약간 이렇게 속이 뒤틀리더라고요. 하나님, 웬만큼 이런 놀라운 일은 저 있을 때 좀 보여주셔야 되지 않아요? 아니, 저 빠지고 애들끼리 기도하다가 이런 일이 생기면 이거 통솔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이, 참 관리가 안 되는데 어떡하지? 아이, 그러고 좀 제가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어야, 제가 기도했더니 이런 놀라운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러고 밖에 나가서 간증도 하고 그럴 텐데. 하나님 이거 좀 너무 섭섭한데요? 그러고 나서 곰곰 생각해 보니까 실은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애들이 같이 기도하자 그러는데 저는 퍼 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선교사가 자도 하나님은 할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 일은 이루어지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심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적용을 잘 하셔야 되는데, 예.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나와 같이 일하자라고 하는 이유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 생각과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이 참 다르다고 그랬죠? 이 한 영역만큼은 여러분들이 다르면 안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십자가 복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첫날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아내가 몽골에 있을 때 한 2년 차쯤 됐을 때 심한 우울증이 왔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현지인 지도자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많았어요. 특히 현지인 공무원들을 상대하면서 번아웃이 됐어요. 자기가 잘해보려고 했지만 잘할 수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급속도로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제가 그때 당황했어요. 어? 선교사의 아내도 우울증에 걸리네? 제 스스로가 그걸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았어요. 그때 아내가 어느 정도 힘들었냐면 창밖으로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들었대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나아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저는 그 부분까지는 몰랐어요. 아내가 막 힘든 얘기를 막 하면요 저는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빨리 해답을 줘야겠다라고 하는 부담감 때문에 자꾸 설교를 하고 정답을 제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아무리 설교로 은혜를 끼쳐도 아내를 설교해서 바꾸는 건 참 쉽지 않은 거를 느꼈어요. 아내는요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여보 내게 필요한 건 공감이지 설득이 아니에요. 여기 아내분들 여성분들 남편분한테 힘든 얘기할 때 정답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면서요? 정답은 다 아신다면서요? 정작 필요한 건 공감이죠? 남자들이 그걸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열심히 정답 제시를 하고 있는데 아내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무렵 제가 아내한테 여보 내 고등학교 때 별명이 똘똘이 스무프였는데 그랬더니 막 웃는 거예요. 여보 근데 너무 심하게 웃어서 여보 뭐가 그렇게 재밌어? 아내가 정답만 제시하는 남편한테 좀 서운함이 있다가 그 말에 카타르시스를 느꼈나 봐요. 제가 다른 사람한테는 은혜를 끼쳐도요, 아내는 아내 앞에 서면 작아지는 걸 느껴요. 근데 그 무렵 인정할 수 없지만 아내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그 시점에서 공교롭게도 내려놓음 책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책을 읽은 독자 중에 어떤 분들이 제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책을 읽고서 제가 가정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제가 남편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부분에 대해서 남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무릎 꿇고 사죄를 했습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에 회복이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편지를 보면서 참 아이러니다 싶었어요. 제 책을 읽은 독자의 삶에서 막 변화가 일어나고 가정이 변화가 되는데 정작 그 책을 쓴 독자, 그 저자의 가정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어떤 상황이지? 근데 제 힘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적 치유 프로그램에 한번 참가해 보라고 했습니다. 내적 치유를 갔다 와서 아내가 나아졌어? 제가 물어봤더니 나아진 것 같긴 한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더라고요. 문제의 원인은 알게 됐대요. 그런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생기지 않더래요. 그러다가 어느 복음에 대해서 5박 6일 동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주로 이제 선교사들과 현지인 지도자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아내를 보냈어요. 그랬는데 아내가 거기 갔다 오더니 달라졌어요. 예전에 들어갈 때만 해도요, 뭘 먹으면 다 토했거든요. 속병이 생겼는데 갔다 오더니 속병이 말끔히 나았대요. 여보, 우울증 나았어요? 완전히 나았어요. 제가 복음을 받아들였거든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어? 선교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이게 웬 상황인가? 제가 자세히 물어봤어요. 여보, 어떻게 된 건지 좀 얘기 좀 해봐요. 아내가 거기서 깨달은 복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듣다 보니까 제가 내려놓음 책에서 한 얘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보, 이거 내가 내려놓음 책에서 한 얘기들도 많은데? 어머, 그래, 정말? 진짜? 제가요, 그 책에서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쉬운 말로 내려놓으면 하나님으로 채워진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요, 그 책에서 고백한 삶을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그 책 교정 볼 때 제일 먼저 빨간 줄로 이거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다 고쳐줄게 이러고 고치면서 작업을 같이 해줬거든요. 하지만 그 책에서 무엇이 쓰여졌는지 영적으로 이해를 못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가 복음을 들어도 복음을 체험할 수 없을 수 있구나. 아내가 뭘 고백했냐면요, 우울증의 근원에, 자신의 우울증의 근원에, 뭐 모든 우울증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우울증의 근원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대요. 그건 뭐냐면 자기 연민이 있었대요. 나는 불쌍해. 나는 피해자야. 나는 희생자야.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주변이 나를 힘들게 해. 환경이 나를 허락하지 않아. 상황이 나를 받아들여주질 않아. 아, 불쌍하다. 억울하다. 그러면서 점점점 그 자기 연민 속에 빠져드는데 그 자기 연민의 배후에 뭐가 있었는지 알아요? 지독한 자기 집착, 자기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기를 끔찍히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나를 이끄는 주체는 나였던 거예요. 선교지에 와서도 그렇게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거를 깨닫고 나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요, 거기에 오신 선교사님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펑펑 울면서 고백을 하더래요. 내가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선교사 복음 전하러 간 사람이잖아요. 근데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세요? 교회 안에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홍수가 나잖아요? 뭐가 제일 문제인지 아세요?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말씀의 홍수 가운데 있을 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나를 살리는 한 컵의 살아있는 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홍수 가운데 있어도요, 내 자아가 죽지 않은 상태로 팔팔하게 살아있다면 나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왠지 알아요?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실 수가 없거든요. 아내가 또 뭘 고백했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머릿속으로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마음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아내는 착한 사람이었거든요. 참 예의 바르고 남들한테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아내를 봐도 참 착해요. 교회에서 정말 예쁜 순종하고 희생하는 교인이었거든요. 그리고 남편 따라서 선교지까지 갔을 정도면 어때요? 여러분보다는 좀 더 착한 것 같죠? 그런데 아내에게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절규하며 울어본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십자가는 나를, 착한 나를 더 돋보이게 하는 액세서리였던 거죠.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을 고백하고 나니까 그 죄 많은 나를 여전히 기다리시면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기적이란 사실을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상하고 서운하고 분노할 일들이 그렇게 쏟아지는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유의 배후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자, 여러분, 지렁이를 밟으면 왜 꿈틀하게요? 제대로 꽉 안 밟아서. 그것이 여러분의 문제예요. 왜 꿈틀하는지 아세요? 안 죽었거든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남겨놨거든요. 나는 그 뒤에서 영광을 구했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내 힘으로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나 혼자서 어렸을 때 뜨거운 탕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굉장히 뜨거웠죠? 엄마 아빠가 안고 들어가면 견딜만 했어요. 그렇죠? 주님이 안고 그 길을 가주실 때 우리가 온전히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복음의 흔적을 가지는 사람들은요, 또 하나의 흔적을 가집니다. 내가 온전히 십자가에 죽고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안타까움이 생기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아주 값싸게 처리하고 있었던 것이고, 복음의 내용은 알지만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원리로서 서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줄지도 모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저 우물 안에 있는 구원받지 않은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그때 그 일을 위해서 누군가는 줄을 타고 그 영혼들을 향해서 내려갈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이 내려갈 수 있도록 밧줄을 잡고 위에서 지탱해 줄 것입니다. 내려가는 사람이나 위에서 잡고 있는 사람이나 공통적으로 하나의 흔적을 갖습니다. 찢어진 손바닥, 그 밧줄에 얽히고 설키고 찢어진 손바닥을 갖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을 받는 그 순간 선교사로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터로 보내진 선교사입니다. 거기서 십자가의 죽음을 그리고 그곳에서의 부활을 삶으로 증거해내야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먼 나라에서 선교하고 돌아와서 말씀을 나누는 한 선교사의 이야기를 들을 때 공감이 되는 거예요. 당신은 그곳에서 그렇게 애를 썼군요. 내가 지금 이곳에서 겪고 있는 그 아픔을 당신도 겪고 있었군요.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온전한 중보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더 깊이 있는 말씀 강해를 찾기 위해 크기로만 교회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보다 좋은 영적 콘텐츠를 더 많이 나누기 위해 방송비를 받지 않습니다. 1년 365일 복음만 전하고 싶어서 우리는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온누리의 복음을 땅끝까지 CGN TV와 함께 땅끝 선교사가 되어주세요.